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4장 주인들이여 여러분의 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숨겨졌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비밀을 전하는 일로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비밀을 밝히 선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모든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충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오네시모와 함께 갈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이며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에 관한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만이 유대 사람입니다. 이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이며 그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인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사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눈바와 그 자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뒤에 꼭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를 받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꼭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에스라기 제6장.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자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한 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애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테이니 유파라데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수당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자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걸음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당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 유한 속죄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도로 수돔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레 동안 무교절을 줄곧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산되는 복음이 사도들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고 이것 역시 자신의 의향이기보다는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2절에 증거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와 함께하였던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논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받고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받은 복음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예수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따랐던 사도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역시 믿고 행하는 각자의 믿음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소신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부정적인 안케라는 두 제목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5절을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자신이 올라간 것은 자신의 입지나 위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1절인데 자신과 주로 사역하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한 가지로 인정하는 사람인 바나바와 이방인 출신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간 것도 물론 바울의 복음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허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인데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히 자신의 원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직접 받은 계시는 완료되었지만 기록된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중간에 경계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도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면 우리 역시 믿음이 어떤 역할이든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2절 중간인데 이 부분의 말씀을 따르면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는 내용과 같아서 예루살렘 회의 때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깝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셨던 경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가득이나 유대인들의 반대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본래 사도들로부터 이단시 된다면 그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에게 또는 각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증거했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헛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의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의 종노릇하지 않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복음을 순종하여 자유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짐짓 잘못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의 종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건전치 못한 신앙인들에게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부탁하건대 종교의 종로를 하지 말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3절인데 이 말 자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바울이 강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주변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부추겼지만 끝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과 더불어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자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이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경우는 완전히 이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각각 다른 형태로 이 할례의 문제를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역시 복음의 확산을 위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고린도 교회에 증언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오히려 그것을 선택할 정도로 진리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다시 보게 되겠지만 5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믿음의 귀중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4절인데 여기 거짓 형제라는 것은 바울이 일반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형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호칭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 긴밀한 우정과 사랑을 담은 형제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4절인데 여기 자유란 당시에 사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을 생각하며 사용한 것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얻었던 사람을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마음에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타다가 예수도의 희생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로마서 6장 18절에 바울의 선언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삶을 살다가 거짓된 유혹에 빠져 경건치 못한 부류의 무리에 들어가 정열을 다 바치거나 또다시 세상의 죄악된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방책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결론을 보는데 그렇게 된 교훈의 한순간이라도 복종하게 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그리고 문화가 고려될 때 복음의 진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듣는다고 해도 적어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교만 아닌 교만으로 잘못 가는 어리석음을 들어볼 수 있게 되는데 차라리 그런 자기 과신보다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수고가 애쓴 것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의 지시나 명령에 철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하고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종로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장치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중심이 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도로 살았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Tima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위대한 격려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바나바 외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에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의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 곧 시나고그 공동체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당시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에 그가 개종하고 예수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인정을 받던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저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후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과 함께 마가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그가 믿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때 실수를 저질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솔로몬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필요했고 마가 요한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나바를 가르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